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티페니이고 여기 B4Kids의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집에 계시든지, 차에 계시든지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번 주 일요일엔 B4Kids Summer Camp Drive Thru가 있었습니다. 275 아이들과 명의 아이들과 가족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웃음도 많았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다음 제가 더 말하기 전에 비디오를 보시고 저번 주에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 5시 30분엔 마지막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토론이 조이 로버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토론을 참석하시고 싶으시면 웹사이트에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5일엔 우리 교회 파킹 낫에서 라이브 워십 예배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이벤트이고 여러분 달력에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라운 의자를 가지고 와서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찬양을 한 다음에 패스터 브레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계시면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절에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성경을 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는 말씀들을 세상을 뒤집어 놓을 때라는 시리즈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문화가 있었을 때 역사의 특정 순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그 문화를 취소하는 것 같이 되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깊이 헌신한 사람들, 저의 커뮤니티 또는 친교를 예수님의 길에 헌신하여 그들의 정치와는 별도로, 가치 체계와는 별도로 사는 사람들, 생각만 해도 너무 상쾌합니다. 저에겐 생명을 줍니다. 땅을 휩쓸게 합니다. 그럴 경우 많은 결과는 혼란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의 우상 문화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있고, 사회에서 통제력이 있거나 그 통제력으로 힘을 쓰는 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하고, 그 자유는 삶의 많은 부분을 흔들릴 것입니다. 정치 시스템과 종교 시스템, 그리고 경제 시스템은 더 이상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에서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보는 성경에서 하나 둘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리즈를 보는 이유입니다. 제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일종의 잔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무언가 잘못됐음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몫을 외면하고 계속 쇼핑하고 놀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를 속도로 일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달간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과 싸우고 인종과 불의에 관한 논쟁, 경제 현실, 사업 폐쇄 및 물리적 강제 등등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에 따라 산다는 것에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좋은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보는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는 우리 삶에 매우 구체적으로 연결되고, 이야기 사건은 매우 규범적이고, 설명이 거의 필요 없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중 하나입니다. 제 설교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명백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이 간단하고 명확해도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응용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하도록 선택하고 생략하고 설명으로 끝나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힘들고도 명백한 적용점을 무시하도록 선택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기대에서 멀어지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발견되는 기쁨과 삶과 의미를 발견하려면 그분의 길과 우리 길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기본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작동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무시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마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야 오는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강력한 공동체인 초기 신자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움직이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본문을 읽은 다음 우리가 변화해야 할 우리의 삶의 부분을 노출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예수님과 사울의 대립을 다마스쿠스에서 목격했습니다. 사울은 적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대한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테반을 살인을 감리했습니다. 이제 그는 다마스쿠스의 기독교인을 체포, 구타 및 죽일 수 있는 인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그 동료들이 성전근위 연대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경험한 것을 어둠에서 실명할 수 있도록 눈이 멀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지난주에 아나니아의 경험과 사울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사울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대답은 의무를 보고하는 젊은 군인과 같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는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의무를 보고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느 날 제 일기를 열고 네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 다음 기도하면서 주님께 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당신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반영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오신 것이 그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궁금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가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종류의 남녀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음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른 길이라는 부르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얻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우리는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원하지만 예수님의 사업을 하는 데는 씨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는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14절,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세부사항을 놓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은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정보를 제공하고 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복잡성을 설명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매년 아니면 때때로 매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지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지침은 복잡합니다. 지시사항은 우리의 느낌과 일치하지 않는 의미를 갖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특정 방향을 움직이려는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연락하기, 선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희생적으로 바치는 것 등등 많은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온 성령의 속삭임과 예수님의 지시에 우리의 감정을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것에 대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문에 있는 지혜로 당신이 탈출할 수 있는 적당함이나 예수님의 복종의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침의 내용이 우리 삶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감수성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그는 특정한 박해를 받고 있는 소수민족의 일부입니다. 그 박해는 한 사람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는 당신이 이 박해를 주도하는 사람과 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존에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는 자신의 안전보다 사울의 화해에 더 관심을 있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울의 그 존재의 위협인데도 그리고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이 남자 쪽으로 움직이라는 예수님의 지시,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위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치에 반대인 사람들, 우리 국민의 반대인들, 그 단어는 적입니다. 적.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적을 식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감정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그룹이 여러분을 방어하게 합니까? 불편하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화에서 벗어나고 싶은 대화가 있습니까? 적은 이 어디엔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적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복음 6장 32절과 36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 도로 받을 사람들에게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용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사랑하고 선하심과 관대함을 우리에게 다시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자연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초자연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연을 넘어서 여러분이 이 한 가장 초자연적인 인들을 여러분을 증오하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을 적대하는 사람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알리거나 어떻게 해라는 유혹의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이 그룹은요? 저 그룹은요? 이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이럴 때마다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제 친구 펠로십 모디비아 목사님인 엘버트 데이트가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 이웃을 덜 사랑하는 기분이 들게 하는 것은 아마 주님이 덜 없을 것일 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그렇고 저는 사랑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정의할 사람은 모릅니다. 사랑은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간다. 첫 단계로 가기. 첫 음식. 그리고 그것을 사랑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을 피하는 교회 문화에 참여했습니다. 또 우리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의 공손한 증오를 허용하는 교회 문화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이 나라의 정치바람과 성령의 숨결을 우리 영의 삶에 혼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입장의 구절을 우리가 이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대한 실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난 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적에게 관대하고 사랑과 친절하라고 하셨습니다. 36절에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를 지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며 모범으로 배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같이 똑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는 결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가 보는 것처럼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가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에게는 사울은 살인적이고 위협에 찬 기독교의 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한 도구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할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왕에게 전할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고통받을 사람으로 사울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명확한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방인, 왕, 당신을 위해 고통, 아나니아는 이것들을 들었을 때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사울의 삶에서 현실로 듭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멋진 것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사울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여길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내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고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우린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까? 소문이 난 위험한 사람들, 실제로 위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에 흠뻑 젖어 있는 미래로 그들을 볼 수 있습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사울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문화에 의해 안정과 고통 회피에 대한 집착이 강한 기독교에 집착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구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모두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통제력이 없기 때문이고 불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말하는 것은 듣는 제자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그들이 가도록 하는 이의 삶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목적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여기에 윌리 제닝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대해 알고 있는 진실은 백그라운드의 배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아는 것은 전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몸에 새겨져 있는 것을 상상하는 위험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신성한 기쁨으로 덜어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핵심입니다. 같은 기쁨의 우리를 덮습니다. 적의 사랑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를 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항상 상기시켜야 할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에 따르면 복음은 내가 그에게도 원수였고 그는 나를 사랑했고 그는 나를 회복시켰다고 합니다. 적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이 어떻게 적으로 사랑받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경험이 없는 한 경험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에 응답할 때 여러분이 과격하고 받은 과격이 없는 자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은 적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벌었거나 그 호의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진실로 복음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아마 여러분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면 실제로는 신자가 아닙니다. 단지 종교적 이기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종교적이라면 글쎄 자기 의로움을 걷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걸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나는 적이었을 때 사랑받았다. 나는 내 적을 사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배팀이 우리를 마무리할 준비가 되면서 다음과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적이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피를 끓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방어하십니까? 누가 위험하다고 결정했습니까? 이제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